여러분 주안에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2월 첫째 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제가 참 부러워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강사의 어떤 설교자의 어떤 말씀을 들어도 항상 은혜를 받는 친구예요. 그래서 항상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루는 이 친구랑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야기를 했어요. 야, 오늘 말씀은 좀 진짜 좀 너무 아쉽지 않아? 말씀 한 구절을 그냥 딸랑 읽어놓고 말씀과 상관없는 이야기만 가득가득 하다가 말았고 말씀을 저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자기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난 은혜 받았어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5분 10분 동안 왜 은혜 받았는지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아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 제가 죄인이 된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도전도 되고 부끄럽고 그랬습니다. 항상 은혜 받는 이 친구 누군 줄 아십니까? 저희 아내입니다. 항상 저를 부끄럽게 하고 참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배우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들었죠. 뭐라고요? 예배죠.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내가 온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상황과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몸도 마음도 참 고난 시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간섭하시고 은혜 주기 원하시는 생명수와 같은 그런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죠. 그러면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우리 3절로부터 14절까지가 사실은 한절입니다. 그 한절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를 이렇게 나눠 놓은 거죠. 오늘 본문은 7절까지인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이 한절로 구성된 이 내용 202단어거든요. 202단어를 마치 한 문장을 말하는 것처럼 쉴새 없이 마치 폭포수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풍성하고 감격스러웠던지 그렇게 끊이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요. 그래서 지난 시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강의를 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것은 오늘 하루에 끝내기 어렵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 2주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내용, 이 풍성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그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 각자를 향하신 또 특별히 에베소서는 주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하려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에베소의 배경을 잠깐 살펴볼까 해요. 에베소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네 개가 있는데 그네개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를 작성하게 되지요. 그리고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 전달합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우리 삼일교회 이렇게 한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회람해서 돌려보라고 준 서신이 바로 오늘 이 서신입니다. 에베소 지역의 특징이 있는데요. 에베소는 해상로와 또 육로가 교차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그리고 25만 명이나 되는 큰 인구가 살았습니다. 여기는 교통과 상업, 문화,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여기에 또 특이할 만한 것이 있는데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일컫는 아데미 신전,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죠.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클레오파트라가 로마 집정관하고 결혼하고 쇼핑하러 오기도 했어요. 보석이랑 화장품 사러 에베소에 몇 차례 들렸던. 그러니까 핫한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거대하고 소위 말하는 핫한 도시가 이 에베소였어요. 여러분, 큰 도시에 있으면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나름 자부심이 있죠. 여러분, 서울에 사는 사람은 서울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우리가 또 서울 근교에도 많이 사시잖아요. 서울 근교에도 또 좋은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 도시에 산다, 이 지역에 산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에베소 시민들도 그랬습니다. 아, 내가 에베소 지역에 산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고, 또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 교인이다. 우리도 3일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3일교회 교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도 내가 에베소 교인인데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간파한 거죠. 지금 이 에베소 지상교회에 우리 교회가 최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간파한 사도 바울이, 야, 진짜 교회는 이런 우리가 있는 온전하지 못한 지상교회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 믿는 우리들의 집합체가 바로 참된 교회다. 그리고 우주적인 교회에 대해서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 전체의 맥락입니다. 그 중요한 그 저변에는 사실 기독론이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신학적으로 기독론이 뭐예요? 쉬운 말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이 기독론인데, 교회론과 기독론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이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쓰면서, 에베소는 참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였는데, 3차, 2차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무려 3년간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전도 여행 중에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3년간 눈물로 훈계하고 가르쳤던 교회. 그리고 그가 떠나면서도 영적 아들이라고 했던 디모델에게 에베소의 목양을 맡겼던, 자기의 그런 영향력과 목양 아래 계속 두었던 곳이 그렇게 애정했던 바로 에베소라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에베소는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책망이 없습니다. 다른 서신들은 보통 너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 교회 안에 이게 웬 말이냐라고 하는 이런 지적과 책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물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상교회, 우리 교회가 최고다라는 것을 경계하면서 교회론에 대해서 증거하지만, 에베소서는 어떤 지적이나 또 책망 없이 그냥 누구나가 다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담아서 너희가 돌아보아라, 회람해라 라고 하는 측면으로 그렇게 서신서를 보내게 됩니다. 에베소가 당시 지역의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지역 교회들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교회들까지 그 말씀을 나눠보라고 한 거죠. 에베소에서 여러 일이 있었는데요. 뭐 그 요한의 제자 12명이 세례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마술사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 마술 책들을 다 모아다가 불태우는 일도 일어납니다. 뭐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색이 크다, 뭐 아데미 여신이여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고소하고 또 핍박했던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교회 대표이죠, 장로님들과 눈물로 헤어지고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특별한 교회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애정의 마음을 우리 증거하실 때에 지금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과 마음으로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한량없는 애를 받아 누리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뒤에도 말씀드릴 텐데, 또 에베소 교회에 이 서신을 쓰면서 특이한 게 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뭐 동사 명사 다 포함해서 107번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19번이 이 에베소서에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올 텐데 그만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대했던 또 가르쳤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말씀의 구성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본문은 7절까지 보셨지만 사실 한 줄로 원문에서는 몇 절까지 돼 있다고요? 14절까지. 3절부터 14절이 한 절과 같은데요. 우리 3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성부 하나님. 7절까지요.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누가요? 성자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감격에 겨워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의 구원의 서정을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하모니와 같은 사역을 이루어 놓았던 이 감격에 겨워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바울은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지요. 바울은 매우 큰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한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영원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그 안으로 나아가고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사람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내가 받을 것이 무엇이지? 관심을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순서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찬양한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복음주의 최고의 명설교자라고 일컫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순서가 극히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서가 극히 중요하다고요. 어떤 순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이 성도들에게 이것을 서신을 대하는 성도들에게 설득하거나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볼 게 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얻을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쉽게 어디에 관심을 둔다고요? 내가 받을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한 것과 같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순서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성도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귀해요? 가장 귀한 것, 가장 복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성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죠? 악한 것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우리가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일곱 길로 흩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옥중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찬양했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결국엔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를 핍박했던 간수와 그의 가족까지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 찬양을 하면 낙심돼 있고 또 살 소망이 없고 무미건조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명령하여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이 고백을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이 고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좋지만 성도에 마땅하고 아름다운 인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여러분 옆에 인사하신 것처럼 이 고백이 지금 여러분의 고백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으로 쭉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3절을 보면요. 3절에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이 어떻게 주어지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모든 복락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세요. 자, 여기서 신령한 복을 우리가 좀 쉬운 말로 하면 뭘까요? 영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네 자녀를 많게 하겠다, 네 가축을 많게 하겠다, 너의 영향력이 열방에 가득할 거다, 뭐 이런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신학에 오면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예수님도 어느 정도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세요.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잘 것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필요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연이어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네가 살아갈 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령한 복,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했을 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루어지길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네가 실제적으로 네가 먹고 사는 것, 네가 앞길로 나아갈 것들 내가 너 다 알고 있다. 필요한 것 알고 있어. 네가 현세에 있는 일과 네가 물질적인 모든 피로들, 건강 알고 있어. 그것을 내가 채워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먼저와 나중,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추구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 이 영적인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복락을 누굴 통해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명한 부모, 현명한 그리스도인 부모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자, 우리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를 볼 때 하나님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하나님 좋은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고 진로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신이 없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중병에 걸렸을 때만 기도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어찌할지 몰랐대.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작은 몸살 감기, 콧물 나고 기침 이 정도 나는데도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지극히 별것 아닌 것에도 그냥 나 혼자 약 먹고 혼자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은혜를 기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진짜 현명한 부모가 하는 기도, 더 좋은 기도는 뭔 줄 아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내 딸, 내 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내 신앙으로, 내 남편, 내 아내의 신앙으로 내 아들, 딸들이 이렇게 자라왔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의 고백으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참 회개에 이르는 참믿음과 참신앙을 하나님 내 아들, 딸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더 현명하고 좋은 부모의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신령한 복은 두 가지인데요. 너무 명확한데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신령한 복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뽑혔다? 누가 선택했다? 여러분, 기쁜 일이죠. 뭐 자녀를 키워보셨거나 키우고 계신 분들은 내가 내 아이가 뭐 반장됐다, 요즘에 회장이라고 하죠, 반에서 회장됐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기뻐요. 제 딸아이가 하루는 2년 전에 중등부일 때 수련회를 갔는데, 갔다 와서 자기가 수련회에서 부조장을 했다는 거예요. 2박 3일 수련회였거든요. 부조장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내와 딸에게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기쁜 거예요. 2박 3일 그거 부조장, 조장도 아니에요, 부조장하고 왔다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얘가 좀 잘 인간답게 살고 있구나, 얘가 교회에서 그래도 재구실을 하고 있구나, 인정받고 선생님도 좀 얘를 좀 잘 보고 있구나, 다행이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뻤습니다. 혼자 좋아한 거죠.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에도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택해주었다? 너무나 기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누가 성도를, 누가 우리를 택했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날 택했어 라고 하면서 막 감격하고 몸서리치고 뭐 지금도 눈물 흘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대부분. 왜 그러냐면 체감이 잘 안 되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만질 수 있거나 뭐 볼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실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크면 그것을 우리가 체감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뭐 너무나 크면은 우리가 작은 것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뭐 백을 산다고 합시다. 명품 백을 샀을 때 큰맘 먹고 뭐 남편 몰래 한번 긁어 살부로 카드로 긁었어요. 살 수 있죠. 되게 기쁘고. 아니면 조금 더 큰 것, 자동차를 우리가 구입할 수 있죠. 아니면 더 큰 계획 가운데, 뭐 평생의 계획 가운데 뭐 집이나 집을 사거나 뭐 다른 것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좀 헤아려질 수 있을 만큼의 내용입니다. 그게 체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까운데 여의도 있잖아요, 여의도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뭐지? 뭐라는 거야 도대체? 뭐 내가 허무맹랑한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들릴 거예요. 우리가 실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큰 것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너무 큰 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시면서 오늘 참 날씨가 화창하더라고요. 따스러운 햇살. 여러분, 우리가 늘상 대하는데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고 돈 줘서 살릴 수 있습니까? 그냥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자연스럽게 여러분 숨쉬고 있는데 이 공기, 여러분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당연스럽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심장이 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온몸에 피를 공급하면서 심장이 뛰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심장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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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라. 이렇게 못 살죠. 우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커다란 것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 감사하다, 기쁘다, 뭐 이렇게 고백하지만 우리가 깊이 체감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거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살고 안 살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뭐 은혜 받았다, 아니면 뭐 졸다 갈 수도 있고 뭐 때때로 예배에 성공할 수도 있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갈 때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고 안 살고는 차치하고라도 여러분 기억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뻔했어요? 나를 택하지 않으셨다? 생각도 할 수 없죠. 상상할 수도 없죠.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것 하나면 충분하고 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낙담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주께 충성할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택하신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같이요, 뭐라고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려면, 아, 너 너무 더러워, 그러니까 너 좀 씻어줘요, 내가 택해 줄 테니까 너 좀 깨끗하게 지면 내가 받아줄게,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우리가 힘이 없, 거룩하고 흠이 없게 깨끗한 존재로 이미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의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다고? 나 지금 엉망으로 살다 왔는데, 나 지금 연휴 때 시댁에 가서 엄청 싸우고 왔는데, 남편이랑 대판하고 왔는데 내가 그렇다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썼던 단어예요.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번 하나님께 예배할 때 거룩함을 구별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별되고 거룩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흠이 없다라는 것은 제사 제물을 드릴 때에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렇게 온전케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택하심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락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자, 5절을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신령한 복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삼아주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자녀 삼으심. 신령한 복, 영적인 복. 두 번째가 뭐라고요?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는 로마가 그 당시 유럽과 좀 전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세계를 제패하고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로마에는 양자법이 있었는데 당시 로마에는 아들이 없으면 동성동본의 친척들 친척 집에서 아들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가문을 잇고 이름을 잇고 또 재산을 물려줄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가문이 존속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주로 상류층에서 있었던 행해졌던 일이에요. 이런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택해 주신 결과로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양자 삼아 주신 것입니다. 양자를 왜 삼아요? 하나님의 기업과 이름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소유로 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이것만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사무엘하 7장 14절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 고백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7장 14절을 볼까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들 삼아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긴 불렀는데, 혹은 선택하긴 선택했는데, 여러분 종으로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뭐 일꾼으로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불러주신 것보단 난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한가요? 뭔가 찜찜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나 뭐 노예나 뭐 써먹으려고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자녀 삼아 주시려고, 아들 삼아 주시려고, 딸 삼아 주시려고 여러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녀로 삼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맨 앞에 이 말씀, 이 구절에 초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요? 저 여러분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사랑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아시죠? 자녀를 왜 사랑하세요? 몰라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자녀니까 본능적으로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라면. 하나님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이고 주도적으로 우리를 아들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도적으로 사랑하시고 주권적으로 아들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공동체, 아들과 딸 삼아주신 공동체가 바로 이 영광스러운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들 삼아주신 근거가 뭐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해요. 아, 부족해도 자녀로서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연약하세요? 죄를 짓나요? 여러분 연약하거나 죄를 지어도 여러분이 아들로서 연약하고, 또 죄를 짓고 좀 엇나가도 딸로서 여러분 엇나가고 좀 핀트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아무리 부족해도 호적에서 파지 않습니다. 에이 저런 자식, 뭐 이렇게 욕하면서도 자녀니까 막 속썩이고, 자녀에게 매를 왜 들어요? 요즘엔 매를 잘 안 들지만, 막 매를 드는 부모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하지만 그 자녀가 잘 되라고, 포기할 수 없으니까 성숙해지라고, 성장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린 자녀에게 용돈도 끊고 반성하라고 하고 손 들고 있으라고 하고. 왜 그래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엇나갈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고됨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 못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아파할 때도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잘 되라고, 더 온전해지라고, 더 성숙해지라고, 더 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들 삼아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들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잊으면, 첫 마음, 처음 사랑을 잊으면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해요. 여러분 우리 남녀가 이제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대체로 뭐 아직도 많이 형제들이 먼저 청혼을 하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주겠다. 아, 내가 네 손에 물 묻히지 않을 거야. 또 옛날 스타일인가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스타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줘 하면서 로맨틱하게 이렇게 이벤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겠죠. 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알콩달콩 신호를 보내면서 시간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 묻히지 않는다고 했는데 뭐 물 안 묻히기는커녕 꾸정물도 묻히고 음식 쓰레기도 다 묻히고, 그리고 뭐 손 두 손 두 발 벗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뭐 내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나서야 되는데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아 그것까지 내가 해야 돼, 이렇게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이렇게 모양이, 삶의 모양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이 변하면 우리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초두에 에베소서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이란 단어를 많이 보이신다고 했죠. 사도 바울이 19번 보이는데,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책망받을 것 없었던 에베소 교회,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이제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거기 보면 에베소 교회도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칭찬합니다. 네가 참고 견딘 것, 게으르지 않은 것, 내 거짓 선지자들을 네가 몰아낸 것 내가 칭찬한다.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사랑이 있으십니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세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택함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처음 사랑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옛날만 추억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아, 옛날에 청년 때 그때 뜨거웠지, 그때 선교했지, 그때 봉사했지, 아 그때 예배할 때 장난도 아니었어, 그때 맨날 전도하고 다녔어. 우리가 지금 옛날을 추억하고 있다면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2장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그렇게 책망하면서 이어진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떨어졌대요. 다른 표현으로는 깨졌다, 파괴됐다라는 거예요. 떨어졌는데 그럼 네가 생각해 보래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네가 왜 그렇게 처음 사랑을 잊었는지 기억해 보아라. 우리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잊었다면, 아련해졌다면 해야 돼요. 생각해 보고 그리고 회개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뭘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어떤 행위를 가지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왔던 열심,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했던 그 마음,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그 다짐, 내가 직장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가겠다고 하는 열심, 내가 주를 위해서 공부하겠다, 자격증도 따겠다라고 했던 그 열정, 그 처음 행위를 주님께서 가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고 회복하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6절을 볼 텐데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내가 택하심을 받고 또 자녀가 되어서 눈이 떠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영적인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많이 서운하실까요? 그러실 수도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내가 돌들로도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돌들과 미물 따위에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그 특권을 빼앗기시겠습니까? 이 특권을 우리가 빼앗길 수 없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주께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주의 신실한 백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와 특권이 있으면, 은혜의 특권을 가진 사람은 그 책임도 있어요. 우리는 성도는 사명이라고 하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가지고 있는 기본권,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뭐 사회권,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권리를 우리가 말하면 또 그 이면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에 대한 의무가 있어요. 국민의 4대 의무 뭡니까?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이런 우리가 의무를 질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됨의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7절, 우리 시간상 보지 않겠는데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셔서 죄의 노예가 되었던, 죄의 지배를 받았던 받았던 비참한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택하심과 아들 되심이 효력을 입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이요 부르심이요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을 다른 말로 하면요,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주님, 내가 1년 동안 공부했는데 주님께서 합격시켜 주셨네요. 아, 내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내 아들이, 뭐 내 딸이 대학 갖고 이렇게 잘 자랐네요. 아, 내가 한 게 없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합격했어요. 뭐 대학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땄어요. 한 게 없습니까? 죽어라 공부했죠. 몇 날 며칠 밤새면서 공부했는데 왜 내가 한 게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왜 말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감사하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헌신합니까? 모든 재정과 자기의 젊음을 다 갈아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부모들이 희생하잖아요. 근데 내가 한 게 없대요. 하나님이 키워주셨대요.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입술과 찬양하는 입술에는 여러분 시험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맨날 감사하고 맨날 감사 찬양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들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고난이 왔다가도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고 다시 회복된 힘이 우리가 찬양과 감사 가운데 일어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면 늘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리방황하고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은행 업무도 볼 수 없고 신용카드도 만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던, 사람 구실할 수 없었던 지경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다 망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까 뭔가 다른 거예요. 쟤네들 뭐지? 쟤네 지금 뭐 집도 없고 뭐 카드도 없고 다 망했잖아. 근데 쟤네 뭔가 달라. 뭐가 있나 봐. 왜 그러지? 막 궁금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왜 그래? 정체가 뭐야? 라고 궁금해하고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소망의 이유가 있는지 너희가 말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요. 겉으로 보면 다 망하게 됐는데 잘 될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항상 기뻐? 왜 항상 이렇게 찬양해? 항상 감사해? 너희가 말할 것을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궁금해할 거예요. 도대체 너의 소망의 이유가 뭐냐? 너 도대체 이렇게 찬양한 이유가 뭐야? 왜 흥얼거리는 거야? 너 사업 안 되잖아. 너 지금 잘못됐잖아. 뭐 좋을 것 없잖아. 근데 도대체 왜 그래? 라고 그렇게 궁금해하고 물어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한 가지 이야기를 마치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센시병이죠. 나병, 성경에 나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문둔병이라고도 했어요. 이분들이 모여있는 그 정착촌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3년간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60년대 70년대 정권에서 그분들을 모아서 우리나라 곳곳에 정착촌을 이렇게 세웠어요. 서울 근교에 한 정착촌이 있는데 제가 첫 사역지로 이제 한인교회 해외에서 사역하고 이제 귀국해서 한국에서 갔던 첫 교회가 그 한센시병 정착촌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로 21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경험했던 모든 사역지와 모든 성도들 중에 그 교회만큼 정말 하나님께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성도들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도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들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모양이 어떻냐면 권사님이 이렇게 눈이 삐뚤어져 계세요. 귀가 없으세요. 장로님이 손이 이렇게 돼 있으세요. 그래서 악수할 때 항상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인사하고 몸이 흘러내려져 있고 뭔가 신체 기관이 없고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예배할 때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때 참 오래된 일인데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한 번은 금요 기도회였는데 작은 권사님이 계세요. 이모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그 권사님께서 지금은 천국 가셨습니다. 권사님께서 앞에서 금요 철야 금요 기도회를 하면은 그 맨 앞에서 항상 찬양하던 것을 잊지 못합니다. 이렇게 찬양하셨어요. 막 맨날 춤추면서 찬양하셨거든요. 이 추임새였어요. 제가 연습했는데 이 추임새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데 그걸 뒤에도 보고 있으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나도 막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새벽 예배 교회가 너무 좋아서 그때 파트 전도사였는데 그냥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택도 내줬습니다. 풀타임 사역자가 아닌데 너 맨날 교회에 있냐 이러면서 사택도 내줘서 사택에 있으면서 교회인 게 그냥 너무 좋았어요. 청년들 만나고 아이들 만나고 성도님들 만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하고 있으면 뭔가 또박또박 지나가다가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들려요. 아 예상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성경책을 열어보면 10,000원짜리 한 개 두 개가 꼭 있어요. 그 권사님께서 배바지 아세요? 배바지 똘똘 말아서 이제 여기 10,000원짜리 두거든요. 이거 열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책 사보라고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하면서 성경책에 10,000원짜리 해두고 제가 그거 받고 또 막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뭐 펑펑 울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이 권사님께서 우리 전도사님 한번 오시라고 초대해 주셨어요. 그 집에 가게 됐습니다. 집에 갔는데 이 권사님이 부자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한센신명 정착촌에 나라에서 옛날에 땅을 줬거든요. 옛날에는 외곽에 별 볼일 없는 땅이었지만 이제 지금은 임대사업을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엔 이제 양계장을 했지만 그래서 부자라는 소문이 있었는데 권사님 부자신데 한번 어떤지 궁금하다라고 해서 가봤는데 점점 길이 아닌 곳으로 막 가는 거예요. 이런 곳에 집이 있어? 너무 막 이렇게 좁은 요만한 골목을 가는데 허름한 문이 있는데 거기 권사님 집이었던 거예요. 그때 한 영하 10도 정도 되는 추운 날씨였는데 그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서 너무나 추운 그 바닥에서 권사님께서 주신 그 다과를 받고 그렇게 대접을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아, 권사님의 기쁨의 이유가 뭐 잘 되고 풍요로워서가 아니구나.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해서 저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구나 하고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갖고 잘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과 같이 또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입술로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저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평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고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하
붙들었는데 할렐루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예정하신 것임을 하나님 저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삶으로 이어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을 제목임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아버지 복된 나의 한 주와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의 성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택하여 구별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아들 잡으신 그 사람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신령한 동으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 남으시면 아버지 구별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려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제 아버지의 저희가 있죠 기억하여서 아버지 시간 주 앞에 그런 좋은 것을 올려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늙어요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속량 죄사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피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내는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어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이제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를 이어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멀리 해외에 있는 성도들 또 군에 멀리 떨어져 있는 출타에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